출애굽기 6번 메시지 예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네 방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부르시는 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 받은 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소극적인 면에서나 적극적인 면에서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매우 위대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3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을 당시에 애굽은 세상에서 주도적인 나라였으며 바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80세 된 사람, 즉 그의 생애에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데 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포악한 능력에서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의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즉 속박의 땅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적극적인 방면은 소극적인 방면보다 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일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의 전성기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문화를 등진 이래 양떼를 치는 동안 40년이 흘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시키고자 하신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애굽 민족은 흑암의 왕국을 상징하며 바로는 사탄마귀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손으로부터 구원되어 흑암의 왕국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운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사탄의 손과 흑암의 왕국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복음 전파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즉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인격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은 좋은 땅의 풍성을 묘사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젖과 꿀은 모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결합으로부터 산출됩니다. 우유는 꼴을 먹은 소로부터 나옵니다. 동물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젖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유는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으로부터 난 산물입니다. 꿀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꿀은 식물의 생명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꽃들과 나무들로부터 얻습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 일부가 또한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작은 동물인 벌입니다. 그러므로 꿀의 산출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동역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산출됩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 즉 그리스도의 두 방면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지만 그분에게는 동물의 생명으로 예표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예표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공급하기 위한 보리떡이십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유월절 음식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유월절에 양과 쓴나물이 있는 무교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들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누림을 위해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애굽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누림을 조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처럼 놀라운 땅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예비되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0세가 되기 전에도 모세는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박당한 채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그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장비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목표가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임을 분명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에게는 목표, 즉 목적지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목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40세 때에 그는 자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숙했으며 자격을 갖추었으며 장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백성들을 구출할 힘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위험스럽게 되자마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 40년 동안 처리받고 예비됨.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으나 기대에 어긋난 이 사람을 끝내기 위해 다른 40년을 소비하셨습니다. 일한 끝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좋은 땅으로 이끌어들이는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도록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몇 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받기를 거절한 동포 히브리인에 대하여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가 눈이 멀었지. 내가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다니. 그 자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해가 갈수록 모세의 자세가 바뀌어 결국에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기는 쉬우나 그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여러 해 후에 모세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었을 때 모세는 자신이 죽은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끝났다고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다루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단지 궁전에서 자라난 후에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루심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미국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주 후진국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다루심 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은 장인에게 속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광야에서 일할 때 이러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루심을 통해 모세는 점차로 예비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림. 광야에서의 이 기간 후에 모세는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데 어째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를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 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40세이었을 때 그는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웅변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40년 후에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에 능치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있는 기록과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기록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기록은 40세의 모세에게 적용되는 반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기록은 모세가 다루심을 받은 후 그의 천연적인 능력이 다 벗겨져 나간 후에 80세 된 모세에게 적용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참으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부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극도로 확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려고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부담이 있다고 그처럼 확신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기대할지 모르나 대신에 그들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이러한 배척에 낙심하여 우리는 그 부담을 다 떨쳐버리려고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부담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그것이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할지라도 그 부담을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극히 낙심할지라도 그 부담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것은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담이 왔습니다. 나는 모세의 부모, 특히 그의 어머니가 그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담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이 부담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배척을 받도록 안배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모세는 깊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는데 이는 그의 부담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천연적인 능력을 끝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온 부담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이 다루심을 받으면 우리는 부담을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담을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혼시키기를 좋아하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혼시켜 부담은 보전하되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은 제쳐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천연적인 능력을 처리하는데 40년을 소요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원칙적으로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말에 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이제까지 당신이 나의 능력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의 부담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에 둔합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말을 합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한 모세는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모세를 고용하기 원하셨으나 모세는 그 직책 수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주님과 흥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속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40년 전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을 성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배척을 당하여 이 광야로 도망을 쳤고 여기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궁전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은 내가 바로에게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을 때 당신은 나를 태우셨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능력도 없는 지금 당신은 나를 고용하기 원하십니다. 은근히 모세는 주님을 탓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모두에게 표현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나는 네가 뭔가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저기 가시떨기를 보지 못했느냐? 불이 붙었으나 그것이 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나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모세야, 부담을 거절하지 마라. 부담을 받으라. 그러나 너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루지 마라. 내가 자신을 죽을 준비가 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있다. 모세야, 나를 거절하지 마라. 나는 너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너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방법대로, 즉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처럼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 공과를 주로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개입이나 충고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세를 갖습니다. 교회 안의 장로들조차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기 원한다면 나 혼자 할 테니 제발 멀리 가 있으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일 하기를 원하실지라도 홀로 하기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이 일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 자신이 아닌 나에 의해 하기를 원한다. 종종 우리의 문제는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주님의 회복을 위한 일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망하여 마지못해 집회에 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던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원하여 주님의 부담을 짊어지려 했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천연적인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가 자신 안에서 자기 확신을 다 잃어버리기까지는 임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원칙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음. 모세는 또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에 그는 양떼를 치는 것에 있어서도 실패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세가 이길 수 없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무능함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자신을 죽기에 합당한 자로 생각함.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을 죽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었을 때 모세는 80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자신을 죽을 때가 된 자로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40세였을 때 당신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나는 능력이 있었으며 활동적이었으며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80세이며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기에 오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잘못된 시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주여, 나는 더 이상 유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단지 죽기에나 적합한 한 늙은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에 대한 모세의 느낌은 이러했습니다. 1950년에 나는 마닐라에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노선에 따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청년들은 나이가 들어 죽을 준비가 된 자들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10대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80세나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지 며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면 늙은 것이며 우리가 젊었다면 젊은 것입니다. 가장이나 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어떠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와 같다면 그곳이 당신의 현 주소이며 만일 당신이 80세 된 모세와 같다면 그곳이 당신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자신을 단지 죽기에 적합한 자로 여기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각 사람은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단지 죽기에 적합한 자로 여기는 어떤 기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세가 80세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자신에 대하여 갖게 될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자가 되도록 권함을 받음. 모세가 자신을 죽기에 적합한 자로 여긴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보내심 받은 자가 되도록 권하려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요 창시자였으며 모세는 보내시는 분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내다라는 말이 3장과 4장에서 수차례 쓰여졌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세야, 나 주가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보내는 자나 창시자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내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대항할 때 자신에 근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볼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행했으며 무엇이든 주님이 그에게 하라고 권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신 분의 갈망을 수행합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되는 것은 축복된 것이며 우리를 온전한 안식 안으로 인도합니다. 보내심 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엄청난 훈련과 단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나는 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일들을 자신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이것은 보내심 받은 자가 되려면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불타는 가시떨기의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불꽃 안에서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즉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가시떨기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가시떨기는 모세 자신을 대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은 자신이 단지 자신 안에 타는 불을 갖고 있는 떨기나무이며 이 불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불타기를 갈망하시지만 우리를 불태우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가시는 죄로부터 온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떨기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처음 언급한 창세기 3장 24절은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사람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생명나무로부터 제휴시켰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만지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다시 언급됩니다. 여기에 불은 사람을 아무 것으로부터도 제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비록 모세가 가시떨기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일지라도 모세 안에서 불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불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를 만족해 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더 이상 생명나무로부터 제휴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불탑니다. 거룩한 불은 지금 저주받은 죄인과 하나이며 저주받은 죄인 위에서 불탑니다. 가시떨기가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불타야 하나 우리는 타 없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타 없어진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 자신을 연료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서 불타는 신성한 불을 가진 가시떨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결코 불타는 가시떨기의 광경을 잊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상에 대한 기억은 그의 천연적인 힘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확실히 기억하도록 그 안에서 역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는 그릇이요 통로였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한 떨기가 되기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나는 한 가지 공과를 배우고 있는데 이는 천연적인 생명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불타시도록 허락하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주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떨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다빌은 그의 번역에서 떨기라는 말 뒤에 의 달력이라는 말을 더했으며 미국 표준역은 관한 곳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의 기록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계속적인 기억이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시떨기들 위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 같은 은사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세와 같이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갖지 않으며 자신의 천연적인 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불타지 않는 자들, 즉 불타는 가시떨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는 더 이상 자신 안에서 확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항해 반역했을 때 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는 자신이 불타는 가시떨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복시킬 때 하나님은 타는 불로 나오셔서 가시떨기인 모세 안으로부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시떨기에 관한 이 기록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가시떨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 안으로부터 불꽃이 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에 따른 우리의 어떠함을 추후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불탐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은 그 기력과 힘과 능력이 함께 끝나고 무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시떨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비록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당신은 결국 자신이 단지 쓸모없는 가시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우리 위에서 불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신성한 불이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탈지라도 우리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낸 후에 모든 것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 안에서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같이 부르심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보았던 바로 그 광경, 즉 불은 붙었으나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우리 존재 위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의 봉사에 순될 때마다 우리는 자신들이 가시떨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